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43절을 본문으로 해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요약해서 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은 모세의 후기 40년 생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120세를 살았는데 40년은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을 살았고요. 그 다음에 또 40년, 즉 40세부터 80세까지는 민족 독립운동을 하려다가 도피 생활을 한 40년이었죠. 광야의 도피자로서의 40년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80세부터 120세까지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40년의 생애인데요. 오늘 우리가 그 40년의 생애를 보려고 합니다. 모세의 마지막 40년은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지 사이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책갈피를 하시고요. 출애굽기 3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성경 두 번째 책입니다.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출애굽기 3장입니다.
3장이요?
예, 3장입니다. 3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기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이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가시면은요, 다시 사도행전 가겠습니다. 떨기나무 가지 사이에서 천사가 있었다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천사라고 이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가 아니고 예수님인데, 그 증거로서 알 수 있는 게 31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7장 31절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7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주의 소리가 있어 라고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사를 대동하고 오셨다고 봐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요, 좀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 몇 군데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천사를 대동한 어떤 분이 나와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은 죽는다는 게 성경에 일관된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보고도 아브라함이 죽지 않았어요. 그럼 이분은 누구냐라는 의문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인 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네요. 다시. 죄송하지만 다시 할게요. 창세기입니다. 18장. 예. 책갈피는 사도행전 계속 해놓으세요. 창세기 18장 가겠습니다. 창세기 18장을 일단 펴보세요. 예. 2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2절. 2절 읽어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18장 2절 보셨죠? 세 사람이 왔죠? 18장 3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이분들을 만나서 얘기하고 얘기가 끝났습니다. 33절을 읽겠습니다. 18장 33절인데 창세기 18장 33절 세 사람이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나오죠.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세 명이 왔는데 두 명은 천사였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알아보라고 보냈고 한 분은 남아 있었는데 그분에게 아브라함이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려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중보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이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고 가시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대화를 나눈 분이 여호와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여호와라고 불린 분 혹은 여호와의 사자라고 불린 분이 예수님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이 불리셨어요. 그러면은 왜 예수님이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 한 명인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은 이 시대에는요 아직 신앙이 확고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개념입니다. 지금 사람들도 이 개념을 머릿속에 두기가 어려워요. 이걸 단순화시키거나 아니면은 나누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삼위일체가 어렵죠. 한 분이면서 세 분이다. 어렵죠. 이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다신론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믿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믿고 성령님은 성령님대로 믿고 다신론으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일신 하나님만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뒤에 되돌아보았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구약시대에서도 발견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힌트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러 오실 때만 오신 게 아니라 구약시대 전반에 걸쳐서 꾸준히 구원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30절 천사가 먼저 보였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본 것처럼 주로 천사를 대동하고 오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30절에는 천사가 있다고 나오고 31절에는 주의 소리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주의 소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계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요즘은 예수님을 만난 신앙인은 적고 이론적으로 배우기만 한 신앙인이 많기 때문에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혼란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지하철에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이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 즉 이런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런 구약시대 사람들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잘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물었더니 아우 당연히 안 믿었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기가 막혀갖고 일단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 희미하게는 알았겠죠 이렇게 덧붙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지금 현실입니다. 신학을 공부해도 어떤 신학의 신앙이라든가 신앙에 대한 그런 정확한 지식이 없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예수님을 보았다는 말씀이 있어요. 찾진 않고 제가 읽어만 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또 모세도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기록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네, 이러한 구절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나타나셨고 구약시대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구약시대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구원이 없다,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인정 동의하시죠? 자, 기독교에는 누구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길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럼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들은 누구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당연한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베리칩의 문제, 어떤 칩 같은 거를 이렇게 우리가 몸속에다 이식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도 왜 자꾸 문제가 되냐면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이 부분에 대한 확고한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얘기를 나눴던 그 목사님, 젊은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런 지식, 혹은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제가 안타까웠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 구절을 모를 수도 있죠. 그런 구절을 몰라서 안타까운 게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모르는 것처럼 보여서 안타까운 거예요. 복음주의 전도법이 우리나라에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사형리나 전도폭발 같은 것들이 유행을 해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전달이 됐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또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교리적인 지식들이 잘 전달이 됐어요. 그런데 이러한 지식을 아는 것이 곧 내가 그것을 체험하고 알았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걸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를 아는 것이 내가 복음을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만난 것도 아니고. 근데 내 교리를 알면은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복음에 대해서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는 지식이 체험적으로 있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기초부터 이거를 점검해 봐야 되는데 기초가 없어서 그래요. 제가 여러분께는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죄와 심판의 각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지옥에 가 마땅할 사람이라는 것이 진짜 느껴져야 돼요. 이게 느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시작될 수가 없어요. 교회를 나와도 교회를 왜 다녀야 하는지에 대한 그 동기가 없어요. 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왜 주일마다 늦잠도 좀 자고 좀 쉬어야 되는데 교회에 와야 됩니까? 이런 거에 대한 동기가 생기지가 않죠. 내가 이렇게 살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거기에 대한 아주 확고한 깨달음이 있어야지만 몸부림을 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흘러간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죄와 심판의 각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죄와 심판의 각성이다. 이 부분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되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이것이 전적으로 동의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신앙의 전진이 없어요. 노병기라는 목사님이 거룩한 구원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23페이지. 필자는 복음주의 각성 운동과 청교도 신학을 깊이 연구한 결과 그들의 구원에 대한 가르침에서 현대교회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우리의 내적 성품을 철저히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대한 역사 없이는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먼저 우리 본성의 부패함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조명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시고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 영혼의 본질을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대한 역사가 필수적이다. 이것은 복음주의 각성 운동 사역자들과 청교도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내용이었다. 네, 우리나라 그 목사님이 쓴 책 중에서 이렇게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쓴 책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몇 가지 익숙한 단어가 있으실 거예요. 뭐냐면은 청교도라는 말씀도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부패, 인간의 부패,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 예, 이런 거, 이런 말씀 익숙하시죠?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거듭남은 사람이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회심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에 의하여 사람 속에 일어나는 위대한 변화이며 사악한 자로부터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다. 존 웨슬리,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생, 거듭남이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으로 바뀌는 변화이다. 그래서 존 오벤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국의 청교도인데요. 어느 정도 여기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서는 장래 직접 눈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체험하지 못하는 것을 하늘에서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많지만 구원을 체험하는 사람은 드물고 예수님을 알고 사랑한다는 사람은 많지만 죄와 심판의 각성을 거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매우 드물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 그 길은 죄의 각성이고 심판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 예수님은 자신이 만들어낸 신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부담이 되죠. 저도 이런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부담이 돼요. 제 스스로도.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부담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정확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복음주의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잖아요. 사형례를 통해서 저는 구원을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사형례를 가르쳐주는 선배가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맨 뒤에 사형례에 이제 기차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관차는 의지다. 네, 그래서 그리고 감정이나 생각은 열차예요. 그래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 없어도 그냥 내가 예수를 믿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된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정확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청교도들은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에서 거룩한 진리가 우리에게 임할 때 거룩한 감정이 함께 온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내 마음에 변화가 없이 감정적인 감화가 없이 그냥 의지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참된 진리를 만났을 때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변화가 있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죠. 그래서 너무 빨리 손쉽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욕심에 이 교리를 많이 약화시키고 변형시켰어요. 우리가 토마토 주스가 있습니다. 혹은 오렌지 주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토마토나 오렌지는 1%도 안 섞이고 향기만 섞일 수도 있어요. 첨가제를 통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담이 될지라도 정말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추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던 것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렇게 물고 늘어졌던 게 뭐냐면 죄에 대한 깨달음이거든요. 그리고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죄를 사하고 용서하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이 맞아떨어지고 이해가 되고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많은 청교도들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증언이거든요. 그 사람이 흑인이건 백인이건 한국인이건 미국인이건 아프리카 사람이건 중국인이건 몽골인이건 상관이 없어요. 자신의 죄악됨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은 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성경의 가르침이 진리인 것을 깨닫고 그것이 감동적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예외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예외 없이 동일한 죄의 각성과 심판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의 구원 교리는 마치 시계처럼 정교한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작용합니다. 톱니바퀴 하나하나를 떼어놓고 보면 이게 도대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연결되어서 초침이 돌아가고 분침이 돌아가고 시침이 돌아가는 걸 보면은 그 솜씨에 감탄하게 되죠.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놀라운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서 적용될 때는 더 놀라게 됩니다. 죄, 심판, 대속 뭐 이런 것들 나와 별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적용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감탄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교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했지만 이것을 우리가 하나씩 체험해가고 알아가는 일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럴 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더 영광스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 중에서도 성전에 가서 형식적으로 제사를 지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냥 제사만 지낸 거죠. 그러나 진심으로 제사를 지낸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다윗 같은 사람이 그 예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교리를 아는 것이 제사를 지내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알고 있을 때에는 단순히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어려워요. 그러나 그 교리를 통해서 더 깊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을 만나는 곳으로 인도받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좀 의심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죄송합니다. 근데 합당한 의심은 필요한 것 같아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많이 가르침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구원을 받는 걸까? 네, 저는 좀 의심이 많아서. 근데 아니면 어쩌겠어요? 구원을 확신을 갖는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라고 하면 어쩌겠습니까? 그러면 나만 손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이게 좋습니다. 목숨 걸고 이게 좋습니다. 라고 해도 그 물건이 안 좋을 수가 있더라고요. 어차피 나만 손해잖아요.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이게 맞다, 이게 맞는 것이라고 보증을 한다고 해서 내가 그걸 무턱대로 믿을 수 없는 게 현실이고 사회생활입니다. 구원 확신을 가지면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강력하게 복음주의자들이 주장을 하지만 그게 정말 맞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납득할 만하고 내가 정말 확실하다고 할 만한 그 어떤 것을 내가 깨달아야지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만 내가 비로소 이것이 진리고 옳다는 것을 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집요하게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추구하고 탐구한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배운 모든 것들이 다 유익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한 단계 더 전진을 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배운 교리, 구원에 관한 모든 복음주의적인 가르침들이 옳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단계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공부하고 있고 설교를 듣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세의 일생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배워야 하는가? 그것은요, 모세가 이 광야의 40년을 지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우리 인생의 정말로 본질이 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모세가 40년을 왕자로서의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민족 독립운동도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광야 40년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한 사람의 도피자로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허무한 인생을 산 늙은이로서 지금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그 인생이 얼마나 화려하든 아니면 그 인생이 얼마나 실패했든 결국은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요. 결국은 허무할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인생은요, 결국은 잊혀지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인생을 살았어도 그 사람이 천년 만년이 지나면은 누가 기억을 해주겠습니까? 역사책에 나올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라면 조금 기억하겠죠. 그러나 더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정말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이 끝없는 시간 안에서 한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허무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있었든 없었든 존재했든 안 했든 차이가 없을 정도로 덮여지는 것이 시간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굉장히 개인적이지만 이 개인적인 것이 또 영원한 것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은요, 위대한 한 사람의 인생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베드로서 2장 9절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구약의 제사장, 왕, 선지자들이 결국은 이 신자, 예수님을 만난 신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라서 모세가 추앙받는 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일 뿐이에요. 모세가 위대한 일을 했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일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기대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은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났을 때요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냐면은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32절에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부분만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기 두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믿음의 연속성인데요. 믿음은 마치 이어달리기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대로부터 물려받는 겁니다. 모세가 물려받은 믿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은 그 믿음이에요. 맞죠? 또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에요.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어떤 영적인 현상이나 영적인 체험을 하면은 그게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름 부음을 체험한다고 해서 그게 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사람을 비교해 봐야 돼요. 즉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죠.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우리의 선조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만난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종교개혁자들, 루터와 칼빈 같은 사람들이에요. 또 청교도들입니다. 제가 청교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영국의 청교도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을 건국하고 그 청교도의 후예가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와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미국의 그 신앙인들로부터 신앙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의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에요. 종교개혁자들, 멀리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은 종교개혁, 루터와 칼빈 같은 사람들이고 이삭과 야곱 같은 사람들은 청교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난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 청교도들은요. 종교의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갔고 그곳 미국에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건설했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또 신앙적으로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움을 주었어요. 미국을 비판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미국의 청교도만 건너간 게 아니에요. 범죄자도 건너갔고 마피아도 건너갔습니다. 흉악한 사람들도 많이 건너갔어요. 미국이란 나라가 청교도들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아주 악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청교도들이 교육과 문화와 정치라고 하는 한 나라의 근간이 되는 뿌리를 형성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미국이란 나라가 잘못을 행하기도 하지만 중심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는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돌아봐야 돼요. 모세가 지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하는 상태에서 영적으로 눈을 돌릴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해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주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하나님이 그 믿음의 연속성을 알려주게 나타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하나님은요, 누가복음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이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야곱이 지금도 하나님 하늘나라에서 살아있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누가복음에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것은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은 진작에 만났으니까 이제는 성령님을 얘기하고 좀 능력을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은 옛날에 영접했고 예수님 구원의 확신도 있으니까 이제는 좀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능력받아서 어떻게 이 세상을 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도 받았고 확신도 있으니까 교회에 나가는 것이 그냥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재미있게 아니면 또 유익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런 주장들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런 주장들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방언을 하면 성령 충만한 것이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러합니까? 제가 많이 여러분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근거 없는 비판이 아닙니다. 방언을 아무리 많이 해도 조금 더 거룩해지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 말이 여러분 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방언을 많이 하는 방언의 대가들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망언을 쏟아냅니다. 또 교회 돈을 횡령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별로 덕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그럼 그 주장이 맞는가? 맞다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방언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죄에 대한 기준이 현격하게 높아집니다. 일반인의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뭘 죄라고 생각하냐면요, 행동으로 죄를 지어야 죄라고 생각해요. 근데 일반인의 수준보다 좀 낮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행동으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들켜야 죄입니다. 네. 범죄자들은 들켜야 죄예요. 근데 일반인의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행동으로 범하는 게 죄다. 이게 일반적인 기준이죠. 일반인보다 낮은 수준의 사람들은 죄를 행동이 아니라 들켜야지 죄예요. 일반인보다 조금 높은 사람, 우리 신앙인들의 기준은 뭔지 아세요? 생각으로 짓는 게 죄예요. 행동으로 죄가 안 나타나도 생각으로 죄를 지었으면 그게 죄예요. 그래서 신앙인은 죄에 대한 전쟁이 주로 생각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죄를 범한 거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생각의 영역으로 죄를 지어야 돼요. 일반인들은요, 간음을 해야지 죄예요. 근데 일반인보다 좀 더 수준이 낮은 사람은요, 간음을 해도 들켜야지 죄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요, 이 죄에 대한 전쟁이 일반인보다 높아진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처럼 거짓말을 하고 남의 돈을 훔치고 나쁜 짓을 하고 그래야지 죄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이미 마음속에 들었을 때 싸움이 일어나요. 이게 신앙인이고 죄의 각성이 일어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신앙인들 중에서도 죄를 지었는데 인정을 안 해요. 법정에서 선고가 내려져도 그거를 인정을 안 하고 계속적으로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예요. 일반인보다 수준이 더 낮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행동이 죄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거짓말을 하고 나쁜 짓을 해도 죄라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그게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죄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과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천로역정에 잘 나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과정이고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러한 양심의 가책, 죄의 각성이 일어날 때 무시하거나 합리화하는 길로 가요.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길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 전쟁을 버리고 행동을 바꾸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간단하지만 간단하지 않은 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길을 가야 돼요. 모든 신앙인들이 다 이 길을 갔어요. 그래서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깨달아 주시는 게 있으면 하나하나 그것을 고쳐나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럴 때에 내 자신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내 자신이 보이게 되고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돼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점점점점 죄의 각성이 강해집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자기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나보다는 더 거룩해 보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일기에서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행동으로 윤리적인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일반적인 사람보다 훨씬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이 세상에 가장 흉악한 죄인도 나보다 거룩해 보였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갔을 때에 절대적으로 느껴지는 은혜예요. 그래서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은요, 그냥 조금 교회 다니다가 은혜를 받거나 아니면은 성경의 구원의 교리가 깨달아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깨달았지만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돼요. 흉악한 죄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전교 꼴찌가 전교 1등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전교 꼴찌가 전교 1등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공부 안 하고 있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죄를 지으면 간만큼 돌아와야 돼요. 그냥 단축하는 길은 없습니다.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많은 근거를 들어줄 수가 있어요. 주원 뉴턴이라는 사람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가를 지었는데,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사람이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데 몇 년간 정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회개를 시키세요.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그 뱃속에 있는 모든 그 음식물을 다 토해내듯이 몇 년간 그 죄를 토설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과정을 거쳐서 회심을 해요. 그래서 좀 악하게 산 사람은 그만큼 더 오랜 과정을 거쳐야 되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런 분들이 이 회심의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를 않는 것 같더라고요. 회심의 과정이 길어섰다가 그냥 팽개치고 가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설프고 또 엉성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인을 만들었다면 철저하게 만드세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가 짓는 죄는요, 한 단계 높아졌어요. 일반인의 기준보다 한 단계 높아져서 상태에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죄의 각성 과정 가운데에서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이 멀어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눈이 멀어 있어요. 아, 나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면 그래도 의롭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옆에 사람이 보면 알아요. 착각이라는 건 압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영적 각성이 일어날 때 이게 일치가 돼요. 내 모습이 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본 나의 모습이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죄의 각성을 거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봐도 많이 객관적이에요. 여러분께서 이런 과정을 거치셔야지만 신앙의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그래서 개인적이고 고독한 길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신앙의 길이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죄의 각성을 통해서 심판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서두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가야 할지 막막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한 문제씩 나에게 지적을 하세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치려고 노력할 때 또 지적하시고 이 과정이 끝없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 과정 가운데에서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 이러한 구원의 교리가 여러분의 인생에 더 선명해 조명되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길을 가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영광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오셨다는 그 말씀이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은요, 죄인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가 죄인인 것을 더 깊이 알고 깨닫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은혜의 방편입니다. 이 말씀을 부지런히 보고 이 말씀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때 반드시 은혜를 주겠다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은혜의 방편은 뭡니까? 반드시 은혜를 주겠다라는 보증이에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후련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가시길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어떤 누가 얘기해도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났다는 그 느낌이 올 때까지 우리는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올라설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가시길 부탁을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길을 잃지 아니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은혜와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376장 하겠습니다. 376장입니다.